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얼굴을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1800년대 이 영국에 큰 부흥을 가져왔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오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요. 목사님은 많은 교회를 다니시니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시거든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미소를 착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아, 저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혹 찾더라도 청년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청년이 그 교회 가는 순간 완전한 교회가 안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완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완전한 교회일까요? 강주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목사가 행정을 잘하면 교회는 평안하고 목사가 신방을 잘하면 교회는 따뜻하고 목사가 가르치기를 잘하면 교회는 지적이 된다. 그러니까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민해 봤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설교를 잘할까? 나는 행정을 잘할까? 나는 신방을 잘할까? 나는 가르치기를 잘할까?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자신이 없어요. 뭐 딱히 뭐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럼 나는 뭘 해야 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하면 교회는 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목사가요, 기도 잘하면 돼요. 기도 잘하면 성도들의 삶에 복이 임하고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더 충만해지는 거죠.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뭐냐면요, 목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은 뭐냐면요, 축복권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저주권도 있어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권위, 그 권위 가운데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어요. 물론 저는 축복권만 사용해요. 예,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다 축복하는데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23절 전반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죄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세워가는 곳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하십니까?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완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죄인을 부르셔서 그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멘이 아니라 어디냐고요. 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두 번째지요. 두 번째요. 여러분, 첫 번째요. 완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전함을 이루는, 말은 좋지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런 교회 가 다니게. 예. 여러분, 말은 좋지만요. 본래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때로는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죄인이 세워져 가잖아요.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도 놀라워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23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그 교회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듣고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예. 우리 이재윤 장로님이 직접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창립 기념 주일 때 부르려고 직접 작사를 해서 목사님 좀 가사나 좀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오셨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음악을 잘 몰라요. 예, 음악을 잘 몰라서 뭐 이러쿵저러쿵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예, 그렇지만 내용을 보니까요. 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작사를 하셨는데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장로님은 저한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하는데요. 어디 하나 수정을 볼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벌써 기대가 돼요. 이 찬양이 우리 장로님이 직접 작사해서 불려질 그날이 빨리 기다려져요. 예, 정말 기다려져요.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대하시고 창립주일 때 한번 꼭 들어보세요. 다만 아쉬운 것은 1부 때 드려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1부 때 오셔야만 들을 수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지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교회는 구원의 감격과 증거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교회 하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은 사라지면 안 돼요. 그것만은 소멸되면 안 돼요. 그것만은 정말 힘을 잃어서는 안 돼요.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교회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되도록, 소유물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정의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그 은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 전반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고 그 감격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다. 동의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동의하셔야 돼요. 예.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감격으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예.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주님의 구원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서 세상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곳이 돼요. 어디까지? 세상에 흘러가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충만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채우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합니까? 아니요, 다른 것으로 충만해 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거 이유들 필요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고 구원의 그 감격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를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해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뭐래요? 몸이다. 교회의 몸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 표현은요,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란 얘기는 뭐냐면 통치자, 권세자,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말씀해 보세요. 연이어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머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머리 얘기는 굉장히 별로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크다는 얘기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모자를 써도 안 어울려요. 그래서 모자, 저는 제가 모자 쓴 걸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모자 안 씁니다. 모자 쓰면 왠지 농촌 아저씨 같고, 그 있잖아요, 머리 큰 사람이 모자 쓰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저 모자를 안 써요. 예,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참 실수한 게 있는데요. 첫째, 둘째 때는 제가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은 머리가 작게 해달라고. 예? 머리가 작아서 아버지가 당한 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채연이, 민혁이 머리 작잖아요. 또 모자를 쓰면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막내는 기도를 못했어요. 머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그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서 머리가 크대요. 검사를 해보면. 아, 제가 막내를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예. 역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세요. 정말입니다. 기도한 대로. 첫째, 둘째는 제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머리 작게 해주세요. 그런데 머리가 작잖아요. 그런데 셋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할 수 없죠, 뭐. 모자 안 쓰면 되죠, 뭐. 예, 평생. 그런데 여기서도 머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머리. 머리의 개념을 또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요, 머리라는 그 개념을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 라는 말 있죠.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 주로 어떤 한 조직이나 단체에 세움받은 리더의 리더십에 문제를 거론하고 싶을 때, 그때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대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보다는 자신들이 머리가 되려고 큰소리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고 갈등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야단법석이지요. 야단법석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간단히 정리하니까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업적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업적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사상, 이런 주장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그때 바로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또 한 가지, 교회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두었어요. 심각한 거죠. 성경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말을 그 위에 두었어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위에 두었어요. 심지어 사제가 되면 황제와 같은 급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부유해져요. 또 교회 지도자들은 부자가 돼요. 떵떵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부귀 권세를 위해서 성직자가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성직 매매 현상도 나타나죠. 그렇지요?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권위, 엄청난 권한을 다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구원도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귀를 추구하고 교회의 직분도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참된 교회로 바꾸자고 하는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결코 우리 양정교회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무엇을 고쳐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권, 어떤 기득권 다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어떤 기득권을 갖는다든가 어떤 특권을 누린다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누누 후보 기독교 목사들 3천 명이 지지하기로 선언하다? 제대로 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정치 목사들 아닌가요? 목사는요, 선을 거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을 뽑으십시오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제가 강단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몇 번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뽑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성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정말 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참다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어떤 특정 후보를 뽑으십시오, 뽑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잘못된 겁니다. 저는 심히도 가슴이 아파요. 왜 기독교 목사들이 기도할 일이지, 왜 저 정치 현장에서 저러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도 정말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은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해야 합니다.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정말 목회자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철저히 가슴을 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특권, 어떤 기득권 다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든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든가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 이 에베소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막 불태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이 또 핍박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 황제들이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0명의 종말을 다 찾아보니까 단 한 사람도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독사를 당하든지 정신병에 걸려서 제거를 당하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든지 다 그렇게 아주 흉측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과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없애려고 불태워도 아무리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교회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몸은요, 몸은 조금 큰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작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로 치자면 좀 큰 교회도 있고요, 좀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만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뭐 작은 교회만 좋은 교회고 큰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몸집이 커도 아무리 몸집이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해서 머리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만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교감과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가, 그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양지원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는데요, 그가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 봉헌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럴 때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겁니다. 성전을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도 충만해서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우리 향정 교회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놀랍게도 분노하십니다. 막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마땅히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분위기는 없고 장사꾼들만 특실거리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성전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더 전혀 느낄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사꾼들만 가득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히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뒤집어 엎입니다. 가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내쫓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심히도 안타까운 거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장사꾼들이 득실거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던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죠. 화를 내시죠. 그리고 내쫓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요,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식당에 가거나 또 슈퍼에 가서 사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굶주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굶주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정말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의 배고픔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에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소산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소산하고 소산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 대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거룩해집니다. 교회도 거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하고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이 충만함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으로는 충만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누구로 인해 충만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로 인하여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부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부부는 하나라고 말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며칠 동안 없으면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아내가 며칠만 없으면 금방 불편해져요. 금방 불편해요. 허전하고 불편하고 왠지 조금 이게 힘들어져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청승스럽고 혼자 어디 가는 것도 조금 재미없고 그래요. 제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요.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고 그러면 집이 텅 빈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집이 텅 빈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그렇죠? 23절에서 말하는 충만함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칼빈은 이 충만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우리는요. 항상 그의 몸이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그의 몸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통, 영적인 소통이 날마다 계속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대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양정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이 교회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안에 있든 건물 밖에 있든 교회로서의 본분과 사명과 책임을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23절에 나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표현은 성도들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서약을 하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기를 서약합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또 한 몸이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몸과 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나 자신임을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병들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문제에 있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요, 결국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적 상태요. 사실 우리는 교회의 대표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린 교회의 대표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요,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또 혹 책망받는 일을 하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은요, 절대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부모를 욕보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식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정말 정말 엉망으로 살아서 부모를 욕보이는 사람 되면 그렇게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주인이지만 불완전한 주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최대의 관심의 대상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온 땅 위에 선포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